이제 하나님께 선고하신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2절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4절 9절이 좀 많지만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4쪽 시편 19편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로마서 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24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고개를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보에 나와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성경 1장 1절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였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1장 2절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이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용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3절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4절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주일 저녁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요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할 때 교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강의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 되고 성경이 중요하지 신앙 고백서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안다라고 하면 굳이 신앙 고백서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런 상황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지도를 갖지 않고 처음 가본 어떤 외국의 어떤 지방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정보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한번 그 공중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깜깜한 밤중에 그냥 어느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침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도시를 만약에 관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와 이런 나침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시간에 비해서 관광 효과를 별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은 이런 면에서 도시 전체를 돌아보는데 안내자와 지도자와 같은 지도와 같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가 도시 자체를 대신할 수 없고 신앙 고백서 자체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주제, 신학의 주제를 잘 깨닫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분자가 되시면 이 선서를 할 때 뭐라고 선서하는가? 뭐라고 선서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될 신앙의 신조로 내가 받고 이것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겠다라는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라고 질문해보면 신앙 고백서 내용을 뭐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라 그 말이죠. 그것은 실제로 장로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행사를 치룬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죠. 물론 뭐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다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부터 1656년까지 총 151명이 몇 번 모였는가? 1163회 정도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고 해서 만든 하나의 그 신앙고백서가 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영국교회 상황은 청교도들이 특별히 영국교회는 이 신앙의 순성을 지켰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청교도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국교도 흔히 이제 우리가 국교도 하면 지금의 그 성공회를 가리킵니다. 그 국교회 심각한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교육주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낸 참으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숨은 보화 같은 그런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본 사상은 이 성경적인 입장에 정확하게 기초하고 있고 이 신앙고백서에 나타나는 각각 이 조항들 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단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자리 잡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만 이해되고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알아가야만 되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들을 그저 박물관에 소장해 놓는 그런 정도 유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역사적 산물 정도로 그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서를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 고백서 내용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내용은 좀 우리가 길게 읽었지요. 1장 1절의 내용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구원에 관한 이 특별한 지식은 성경만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1장 1절 우리 위에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만이 이 지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참단 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진리라고 믿지요. 그러면 어째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을 진리라고 여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던데 성경이 진리라고 합디다. 그래서 누가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회의에서 성경을 진리라고 믿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진리임을 자증하고 있다.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진리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19세기에 발달했던 학문이 뭐냐 하면 성경고고학입니다. 성경고고학이 왜 발달했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제,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을 너무 좀 그 실력을 인간 이성을 너무 믿지 않고 그저 우리가 너무 맹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떤 그 전제를 없애고 처음부터 성경이 과연 진리인가 이것을 좀 탐구해 보아서 성경이 진리임이 드러나면 성경을 믿자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발달했던 학문이 뭐냐면 성경고고학입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 고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요. 인류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 고고학이나 이 인류학과 같은 이런 학문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라는 여부를 판별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성경의 진리됨을 결정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인간이 되고 말지요. 인간이 그 학문을 수행하는 존재니까 결국은 성경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여리고성을 발굴해 내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있었다. 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사실이다. 만약에 이런 전제로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럼 만약에 그런 학문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지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명들이 실제로 어딘지 지금도 가도 어딘지 몰라요. 그런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의 추론의 결과로 인해서 성경이 얼마든지 난도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가 성경이 진리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성경 자체가 진리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계시.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열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이렇게 들추어내면 그 커튼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드러날 때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의 결과물이죠. 성경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을 나타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결과들을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계시를 흔히 두 개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뭡니까?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죠? 하늘이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궁창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뭐로 드러내지요? 말과 글로 드러냅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제스처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들을 이처럼 말과 글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자체가 어떠신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분의 능력과 신성들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작물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늘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언어로 이야기해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추론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작가가 쓴 시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 음악가가 만든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작가의 성향, 그 작가의 능력, 그 작가의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음악 자체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음악 자체를 통해서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 추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지,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왜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생겨났는가, 이 만물의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성적인 능력, 추론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되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가 이처럼 온 땅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맑은 거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등으로 돌리고 있지만 거울을 딱 보여주면 저와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투시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실제로 보이는 만물 자체가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기능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 추론 기능, 이성적인 기능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럼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적 능력, 추론 능력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송을 해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FM 라디오 수신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적 추론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지정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타락,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 즉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마치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이 안내자도 없이 숲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산속을 헤매다가 식량과 기력이 다 떨어지고 밤에는 추위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생에 야생동물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동에 이전에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목동구역을 맡아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목동에 들어가면 일방통행길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뻔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몇 번 뺑뺑이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겪었지요. 어제도 제가 신은목 장로님 댁에서 TV를 가져오는데 신장로님 댁에 갈 때마다 한두 번은 그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뺑뺑이 돌아요. 알만 싶으면 한 번씩 가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 뺑뺑이를 돈다 그 말이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낭떠러지가 가로막혀 해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안내자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는 인간을 죄와 무지의 광야로부터 끌어내는 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첫 번째 1장 1절에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자, 그런데 다시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뭐라 그래요? 불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여기서 이 불충분하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불충분하다 이 말은 일반 계시 자체에 무슨 결함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소 제한이 있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이해할 때는 계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계시를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도 함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럼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분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이라고 말할 때 일반 계시 자체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충분성과 계시의 판명성, 계시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인간을 고려하는 성향이 매우 짙습니다. 왜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계시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을 잘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추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게 됐다는 면에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 계시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타락한 인간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희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그냥 저 멀리 들리고 세상과 자아에 대한 소리만 내 그냥 자아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길을 도무지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 어떤 상태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미아 정도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미아한테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새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그저 한두 가지는 알고 있는데 그저 한 98가지, 99가지 몰라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가지 필요한, 100가지 다 지금 인간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리는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계시의 내용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도리를 전달해 주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심이죠, 양심. 율법과 양심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지요. 그죠? 그러나 죄인됨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이 양심 자체가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범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는 사실은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응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와 대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신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뭐지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신 사건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신 그 사건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아담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담에게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하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줬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이야기해줬거든요. 따라서 그냥 타락했으면 그저 그걸로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죠, 아담에게? 물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담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 은혜 혹은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특별 계시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계시 자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굳이 나타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해먹고 있는데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둬도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을 왜 행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였습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 계시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인 다음에도 이세벨이 아주 의기양양했지요. 그렇지요? 엘리야 이놈 나타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였습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나타내신 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강한 바람으로 산을 부수고 말이죠. 바위들을 부수어내는 그리고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실제로 그런데 뭐 바위가 부수어지고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졌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배도하기로 작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죠.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번제물들을 다 그냥 불 살라버리는 혀로 할 듯이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봤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적 방법을 통해서는 내가 나를 계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세미한 음성,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끌어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지요. 전사님께서 주일날 아모스 강의를 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뽕나무를 키웠던 목자요 농부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자요 농부였던 그 양떼를 쳤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모스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무슨 영서 같은 무슨 우주인의 어떤 언어와 같은 그런 것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인간의 언어로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 성대, 자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성경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 그 말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책인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말인과 동시에 인간의 말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인간의 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말이죠. 밥 먹자 그럴 때 밥 먹자 그래요? 맘마 먹자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자자 그럴 때도 고 자자 그러고 그러죠. 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아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혀 짧은 발음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인간의 말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무슨 신비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언어,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만 제외하면 인간의 글이에요. 다 인간이 다 썼습니다. 1500년 어간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면에서 성경 속에 있고 동시에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서 이 계시된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사도시대 초반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방법이나 혹은 꿈이나 이적과 환상과 같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시대는 꿈과 환상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종들을 보내죠, 처음에는. 그러죠? 종들을 보내도 도무지 못 알아먹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는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다시 말해서 꿈이나 환상과 이적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도무지 인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서 그분은 뭔가 결국은 인류에 대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지요.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제도나 절기나 여러가지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한낱 무슨 이야기 같아요. 그냥 뭐 제사법 같고 그냥 무슨 의식법을 지키는 것 같고 그저 한 시대의 어떤 그 실정법 같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복음을 아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는 이런 면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계시는 그 범위와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과 비 누구에게나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은혜가 아니기에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신학적으로 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쭉 이렇게 찾으면서 조직신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뭐 이 내용은 일반 계시고 이거는 특별 계시고 하면서 그 예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냅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조직신학의 한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밥도 먹고 잠도 주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께서 인성을 잊고 일반적으로 사셨지만 그런데 사도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격한 그 결과를 성경에 적었는데 그것은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은 특별계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런 예를 찾아보면서 이것은 뭐 일반계시, 이것은 특별계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그걸 또 뭐 이렇게 이거는 특별계시, 일반계시고 뭐 이렇게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정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고 특별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 땅도 이 세상도 쌓아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자체는 결국은 사도들이 자신의 어떤 이성적 능력을 사용해서 이 내용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루고 누가복음 다루고 마가복음 다루죠. 그렇죠. 그렇게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만약에 이런 책으로 제한된 분량으로 주지 않고 만약에 지금까지 증보판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뭘 믿고 행해야 될지 끝이 나겠습니까?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런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시시콜콜 다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어떤 내용들은 더 확대시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세요. 이제는 이것은 종식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제는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는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만 할 뿐이지 또다시 누구에게 계시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꿈을 꿨다더라. 이전에 그 다미 선교회 그때도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속아 넘어갔느냐 하면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봤는데 전부 다 몇 년도죠 그때가? 네? 1999년인가 그렇죠. 99년 10월 28일인가 제가 기억나기로. 그런데 그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편지가 오는데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꿈을 봤다 그러면서 다 1999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장림 목사님이죠. 그 이장림 목사님이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성경 주석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아카데믹한 분이고 상당히 많이 배운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빠졌느냐 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참된 계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묶어진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경. 여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전문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외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뭐도 있어요. 마카비서도 있고 뭐 마리아 승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경들이 거기에 끼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 권위도 없고 인간의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효용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성경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겠지만. 정경에 나타난 특징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경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이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그렇죠? 다른 서신서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변증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외경들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경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책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민수기 2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여호사밧의 행장이라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예언기라는 것도 있었고 솔로몬의 잠언 3천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유실되어 버렸어요. 어디 간지도 없습니다. 그 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어떤 위기 상황이 나타납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불태워 없애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레미야서가 남아있지 않을 뻔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여서 다시 기록해서 예레미야서가 남아있게 되고 이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게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아 70년이 차야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유실되어 버렸지만 이런 책들 어떤 책들은 유실되었지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책들은 유실되어 버리고 어떤 책들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단순한 사고나 우연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론을 이해할 때 무엇도 함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책들을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하시고 정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분실된 책이나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성경이었다면 그것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작업을 할 때 때로는 그것들을 인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어떤 경우에 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잠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런 책들을 보존하시고 또 저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66권의 책, 이 권위 있는 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간 우리가 투자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 모든 과정들과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알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잘 공부하여서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변증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실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된 신분과 상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읽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하면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도리를 그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바른 도리와 지식을 저희가 갖게 해주셔서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